계시록 28번 메시지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일곱째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움직이심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볼 때 우리는 일곱 나팔이 실로 큰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선포하고 알리고 포고하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울릴 것이며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앞에 여섯 나팔에서는 각각 한 가지 일만 발생했으나 일곱째 나팔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최후의 것으로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모두를 포괄합니다. 소극적인 것들은 땅 위의 거민들에 대한 마지막 화인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들과 주님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발생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의 멸망으로 구성됩니다. 적극적인 것들은 나타날 왕국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서 성도들의 부활 이전에 발생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있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대환난 끝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모든 것들, 즉 일곱 대접의 최후의 재난들,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성도들의 보상,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다시 오심, 큰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멸망, 천년 왕국, 땅과 사탄에 대한 최종 심판, 죽은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 영원토록 있을 새 예루살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의 종결. 계시록 11장 14절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구성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들 중 일부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이 3년 반 동안의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한 이상주에 기록되었으므로 또한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인 마지막 재앙들이 될 것이므로 일곱째 나팔의 화는 대환난의 끝임에 틀림없습니다. 시대의 마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대환난이 종결될 뿐 아니라 이 시대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끝날 것이요 세상 왕국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또 다른 시대인 왕국 시대, 곧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국을 가져옴. 일곱째 나팔은 영원토록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새 예루살렘 있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망라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래 사항들로 구성돼 첫째 화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포함할 것입니다. 18절은 또 열방들이 분노하니 주의 진노가 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노란 16장에 있는 일곱 대접의 진노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들 중 일부입니다. 마지막 화는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으로 구성됩니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격화된 것이리다. 이 대접들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분의 진노는 소진될 것입니다. 그 대접들은 땅이나 하늘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특히 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위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화 때에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싸우기 위해 그분의 이기는 자들의 군대를 이끌고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셋째 화의 일곱 대접은 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경멸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투하되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일곱 개의 폭탄과도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곱 대접들 모두가 짧은 시간 내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들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짐과 더불어 대환난은 끝나고 시대가 마감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일곱째 나팔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집니다. 15절은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왕국은 그분이 열국들을 심판하신 후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이때에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할 것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일곱째 나팔이 경고하는 동안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죽은 자들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가 당신의 종들에게 상주시며 이전에 언급되었으므로 그것은 천년 왕국 후에 오는 크고 흰 보좌에서의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끝무렵에 곧 천년 왕국 이전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 따라 누가 천년 왕국 전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누가 천년 왕국 이후에 정주의 부활에 이르도록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전에 먼저 그분은 첫 번째로 생명의 부활과 두 번째로 정주의 부활에 관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결정을 내리신 후 성도들의 부활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단 성도들이 부활되면 그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죽은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임을 지적해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으며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내려올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성도들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주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상을 춤.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또한 18절은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상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상을 받기에 자격이 있고 누가 더 징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일곱째 나팔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가 대환난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공개적으로 길에 맞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관해 매우 분명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들보다 맞서지 못할 것이며 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임을 누구나 시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팔 뒤에는 다른 나팔이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전에 대환난의 주요 부분들로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대환난이 끝날 때인 일곱째 나팔 때에 휴거될 것인데 어떻게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가 환난 전에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얕고 부정확한 오늘날의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팔 때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과 더불어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지어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공중 속에 계실 것입니다. 이 휴거 뒤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심판대를 세워서 누가 상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이기는 군대의 일부가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더 징계와 징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은 상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에 유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짐승이나 그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땅에 다시 오시어 그분의 왕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신 후 열국들과 살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도록 임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언제 산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여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멸하시고 난 후일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땅 위에 많은 수의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열국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보좌로 모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심판은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가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이 말씀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신약에서 열국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은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율법이나 은혜의 복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 천사에 의해 전해진 영원한 복음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자기 형상을 경배하도록 하고 공중에서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여 땅 위의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라고 일러줄 것입니다. 땅의 거민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영원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짐승의 형상에게는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서 고통받는 궁핍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 왕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었는지를 여쭤볼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이 양들은 왕국 안으로 옮겨져서 천년 왕국 동안 열국들이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이들 의로운 자들은 이기는 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원한 복음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했던 염소들, 곧 악한 자들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 안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나서 발생할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일곱째 나팔은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큰 바벨론,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등을 포함합니다. 그들 모두는 일곱째 나팔 동안 멸망될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요, 거짓 종교인 로마 천주교 역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2절은 땅의 임금들도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이고 온 땅이 그녀에 의해 부패되었으므로 주님은 그녀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후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 안으로 던져질 것이며 사탄은 멸망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사탄을 두 번 철회하실 것인데 먼저는 천년 왕국 전에 그를 묶어서 무저갱 속으로 던지실 것이며 두 번째는 천년 왕국 후에 그를 불못 안으로 내던질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불못 안으로 넣어질 최초의 인물일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염소들의 일부는 사탄보다 앞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끝 무렵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죽은 자들도 역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주 가운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말끔히 일소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하늘의 광경. 만일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곱째 인의 전 내용을 숙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책의 예언을 아는 비결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일곱째 나팔은 단지 일곱 대접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 나팔들은 일곱째 인의 유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관념을 붙들고 있었으므로 나는 계시록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나는 일곱 나팔들은 일곱째 인의 유일한 내용이지만 일곱 대접들은 단지 일곱째 나팔이 가진 내용의 일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들 이상의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일곱째 나팔은 소극적인 것들과 적극적인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하늘의 광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네 번의 지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은 여섯째 인 안에 있고 둘째는 일곱 나팔 이전에 있으며 셋째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고 넷째는 여기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에 있으며 그것은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을 마감합니다. 15장 5절의 계속인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음을 봅니다.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무지개를 두른 보좌는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6장부터 11장까지의 땅 위에 집행되는 모든 심판의 중심이며 반면에 언약궤를 가진 성전은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12장부터 22장까지에서 수행되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성취의 중심입니다. 첫째 부분의 중심인 무지개를 두른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둘째 부분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둘째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는 무지개를 두른 보좌가 그 중심이며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는 그분의 언약궤가 있는 그분의 성전이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책의 첫째 부분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둘째 부분의 주된 사상은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누가 성전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주로 교회입니다. 누가 언약궤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의 중심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두른 보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건축 안에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믿지 않은 이들은 모두 무지개를 두른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즉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건축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셨는지, 첫째 부분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 뒤에 모든 비밀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심판들이 수행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행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의 건축만이 남아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의 전망과 광경과 전경이 무지개를 두른 보좌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지개를 두른 보좌입니까? 아니면 언약궤가 있는 성전입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거나 영적으로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로 건축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언약궤가 그분의 성전에서 보여질 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은 후에 발생하게 될 일과 동일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은 그분의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한 선포입니다. 지진과 큰 우박은 사실적인 심판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것을 그 지진에 의해서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큰 바벨론인 로마 등을 포함한 도시들이 뒤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우박에 의해서 사람들은 큰 재앙을 능가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난 끝 무렵에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간략한 개요와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조망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단지 개요에 불과하므로 상세한 사항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22장까지로 이루어진 그 다음 부분이 우리에게 첫째 부분에 담겨있는 주요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장마다 몇 가지 상세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21장과 22장이 없다면 우리는 3장 12절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두 부분은 창세기 1장, 2장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일반적인 기록, 특히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일반적인 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그림에 대한 보충으로서 창세기 2장이 필요하듯이 계시록의 첫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들을 제공해주는 계시록의 둘째 부분이 필요합니다.